요서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브라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우리가 갈렙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결과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렙이 땅을 분배받은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갈렙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 갈렙이 자신이 왜 땅을 분배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갈렙이 자기의 현재 상황에 대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네 번째로 땅 분배를 요구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지금 13절부터 15절까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결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5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각기 다른 세 가지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이 첫 번째 결과, 14절이 두 번째 결과, 15절이 세 번째 결과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갈렙이 분배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결국 그 요구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내용을 기록합니다. 13절에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실 땅을 분배해주면서 그냥 네가 그렇게 요구하는구나, 너한테 그런 권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그냥 분배만 해줘도 되겠지만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않죠. 축복해줍니다. 단순히 분배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간 좀 인정해주는, 칭찬해주는, 또 격려해주는 그런 행동과 반응을 한 것이었죠. 결국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사실 갈렙이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에 대해서 지명이 나오지 않았지만 헤브론을 지정해서 갈렙에게 준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준 것이 갖고 있는 이 장면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갈렙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해 준 것은 여호수아가 자기 멋대로 임의대로 행동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렙도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갈렙만 들은 게 아니라 여호수아도 같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땅을 분배받을 것을 약속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렙이 요구했던 대로 땅을 분배를 해준 거예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해 줄 때에 문자 그대로 이 땅을 가져가라 라고 분배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여호수아가 정복을 해서 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정복된 땅 중에 준 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자기랑 동년배이거나 자기보다 조금 어리거나 할 수도 있는데 갈렙을 향해서 당신 나이가 이미 80대 중반인데 지금 나가서 무슨 전쟁을 하겠느냐, 당신이 나가서 전쟁에서 땅을 얻겠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미 정복된 땅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곳을 당신이 가져가면 좋겠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갈렙이 말한 그대로 해줍니다. 그래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전쟁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얻은 땅을 띄워주는 게 아니라 아직 아무도 갖지 못한 땅을 주는 겁니다. 정복하라고 주는 것이고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게 어떠한 일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이게 세 번째 특징인데 제가 생각해보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정말 갈렙이 고마웠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으로 모든 내용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막 책망하고 꾸지람하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게으름 피고 들어 누워 있을 거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너희 기업을 삼으라, 계속 촉구하고 격려하고 명령하고 꾸짖고 막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내용이 나오기 전에 제일 앞장서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 갈렙이 했던 행동이에요. 여호수아가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냥 갈렙이 맨 앞에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갈렙처럼 해라 이렇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갈렙이 친구이자 동료이자 또 혹은 굉장히 귀한 믿음의 동료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로부터 이제 갈렙이 땅을 분배받는 여호수아의 행동이 이제 첫 번째 결과고요. 두 번째 결과는 갈렙이 어떻게 되었는가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두 번째 절에 기록한 내용인데요. 14절에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갈렙은 헤브론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받는 거죠. 기업으로 받았고 그 기업을 받은 것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오늘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기록하고 있던 당시인지 아니면 뭐 현실적으로는 여호수아서를 후대 사람들이 계속 읽을 거니까 후대 사람들이 읽을 때까지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여튼 분명한 건 헤브론은 지금 이때 갈렙의 소유가 된 이후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 이후로 한 번도 이방인들에게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헤브론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오늘까지가 아니라 나라 망할 때까지 갈렙이 기업으로 소유로 남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갈렙이 헤브론을 얻게 된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적시해 놓았죠. 이렇게 된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두 번째 기록, 갈렙이 기업을 얻었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중요한 특징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여지껏 누군가가 땅을 분배받거나 정복했을 때엔 정복전쟁을 하는 과정,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관련해서는 헤브론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전쟁을 안 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갈렙이 정복전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기업이 되었겠죠. 그래서 갈렙이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이제 분배받았으니까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되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가서 실제로 정복전쟁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 생활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거나 누리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권리를 갖고 있어도 실제로 가서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권리를 누릴 수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그래서 성도들은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나 성도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기쁨, 평안, 안식 이런 것보다는 두려움, 좌절, 낙담 이런 것들에 휩싸여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해도 믿음으로 받아야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분배에 대한 권리를 받고 가서 실제로 정복전쟁을 하고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결국 현실적으로 보면 갈렙이 당대에 정복해서 자기 땅으로 소유하고 누렸을 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그 땅에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은 후손들에게도 복을 받게 한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갈렙만 믿음으로 산 게 아니라 갈렙의 후손들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계속 누리고 산 거예요. 가령 갈렙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후손들은 엉망진창이지만 그래도 조상 덕분에 헤브론을 누리고 살았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뒤에 나오는 역사들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지만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로 전락하는 시대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사시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시는데 사사기를 제일 처음 시작하는 부분, 제일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이 사사는 갈렙의 동생이었던 그나스의 아들이고 또 갈렙이 자기 사위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사위가 첫 번째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 점도 생각해 보면 모세의 아들은 무엇을 했을까? 기록이 없죠. 여호수아의 아들은 무엇을 했을까?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만 후손과 관련된 내용이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와 같이 땅을 분배받았고 갈렙의 후손들도 귀하게 믿음으로 살았고 그래서 지금 분배받고 정복했던 헤브론 땅을 당대만이 아니라 후대까지도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누리고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갈렙이 이와 같이 땅을 정복하고 얻었다는 것이 어떤 결과인지 중요한 특징이 14절 끝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개인적인 욕심이 있고 세상적인 욕심을 갖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살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면 상당 부분 그 부분이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기업을 얻은 것,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준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이게 뭐 부정한 돈을 얻거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세상적인 욕심을 이룬 거나 세상적인 성취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노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본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결과가 15절인데 15절은 헤브론과 관련되어 있는 결과들을 기록합니다.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랴 아르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헤브론은 새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갈렙이 이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헤브론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 이전에는 갈렙이 분배받기 전에는 갈렙이 정복하기 전에는 기랴트 아르바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럼 기랴트 아르바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아낙 사람들은 전쟁을 잘하는 장대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사람이 아르바였다. 그래서 이 아르바의 이름을 따서 기랴트 아르바라고 성읍 이름을 붙인 거죠. 성읍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사실 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성읍 이름이 아르바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르바가 된 건지 아니면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성읍 이름을 아르바로 지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많이 쓰진 않지만 우리가 이름이 뭐냐 그러면 최씨입니다. 뭐 김씨입니다. 이러면 본이 어디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본이 어딘지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두 가지 뜻으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원래 조상이 살던 곳, 그곳을 이제 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그 조상들이 출세를 했어요. 그래서 나라로부터, 임금으로부터 어떤 땅을 봉토처럼 이렇게 상급으로 부여받아서 그래서 거기에 가서 살게 됐을 때 그곳을 본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태어난, 조상이 원래 태어나서 살던 곳 그리고 나라로부터 받아서 우리 조상 대대로 소유지로 삼고 있던 곳 그 지명이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비슷해서 여기도 보면 헤브론의 원래 이름은 기랴트 아르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의 이름을 따서 지명이 아르바였으니까 아 여기서 태어난 아낙 자손들을 아르바로 부르자 이렇게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원래 이름은 기랴트 아르바라고 되어 있었는데 갈렙이 이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한 거죠. 새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이 그쳤다고 하는 것은 여러 면으로 각기 다양하게 평가하고 해석할 수 있는데 가령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으니까 사실은 전쟁이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선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헤브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갈렙이 정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복할 필요가 없거든요. 다시 빼앗기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그친 것이 좋은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고 저렇게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익숙하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점이 앞에 나왔던 다른 여러 지역들과 다른 점입니다. 요단 동편 지역에서 땅을 분배받았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 그들이 차지했던 지명들을 쭉 읽다 보면 생소하잖아요. 생소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잘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 많은 지역들은 대부분 조금 지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빼앗깁니다. 다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산다고요. 그러나 헤브론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헤브론은 다시 이방인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소유하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전쟁이 그친 것이고 새로운 이름도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실 가나안이 전체가 다 이렇게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 것이죠.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세 가지 결과를 기록합니다. 13절에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14절에서는 갈렙이 어떠했는지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15절은 그래서 그 땅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땅은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이렇게 세 가지 결과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갈렙과 관련된 내용은 본문이 비록 짧아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다 귀한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첫 시작부터 결과까지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귀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아서 우리도 복을 누리고 후손들에게도 그 복과 은혜를 나누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들이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고요. 뭐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문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간이 45년이나 지났잖아요. 갈렙에게 하나님이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더 이상 성취가 안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에게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삽니다. 40년이 되었건 50년이 되었건 1000년이 되었건 2000년이 되었건 우리가 주님을 이 땅에서 만날 소망을 품는 거예요. 감사하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면 이 땅에서 주님 만날 것이고 혹시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육적인 삶을 마무리한 뒤에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게 가장 귀한 은혜라는 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갈렙은 믿음으로 끝까지 살다가 결국 은혜를 받았습니다. 갈렙이 젊은 시절부터 믿음으로 살기 시작해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오랫동안 거치다가 땅이 없는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결국에는 땅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도 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갈렙은 몇 살에 죽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85세에 땅을 분배받고 정복하러 나갔거든요. 갈렙이 몇 살에 죽었을까요? 기록이 없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85살에 정복하러 나갔는데 정복하자 말자 86세에 죽었을 수도 있고 90세에 죽었을 수도 있고 100세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갈렙이 언제 죽었든지 간에 갈렙은 복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다 누렸고 그리고 결국 기쁨 가운데 천국에 들어갔을 테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갈렙은 모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했지만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쳐다보기만 하고 결국 죽고 천국에 들어갔죠. 물론 천국에 가면 다 쳐다봤을 테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삶을 생각해보면 모세는 아쉬움이 있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반면 갈렙은 땅을 정복한 뒤에 하루를 살았건 1년을 살았건 10년을 살았건 아마 감사하고 기뻐하고 간증하면서 후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모쪼록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이 되고 주님 앞에 설 날짜가 가까울수록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이렇게 말씀을 성취해 주셨노라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비록 더딘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선물들을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성취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4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주셔서 갈렙이 헤브론을 자신의 손에 넣고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후손들에게도 물려주고 후손들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은혜들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주께서 잊어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때때로 나도 소망을 버리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약속들이 우리 삶 속에 속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만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 제목 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